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 총리가 14일 베트남을 방문해 원자력 분야 등에서의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틀 일정으로 베트남을 방문한 미하일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는 이날 판민친 베트남 총리의 환영을 받으며 하노이에 도착해 환영 행사를 가졌습니다. 또 러시아와 베트남 측 대표단은 미슈스틴 총리의 방문을 계기로 경제, 무역,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15개의 협력 협정을 체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수년간 중단 상태였던 원자력 프로그램 재개 목표를 이루기 위해 베트남 국영전력사 EVN사는 러시아 국영원자력공사 로사톰과 원자력에너지협정을 위한 협정에 서명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아울러 베트남 국방부와 러시아 과학부가 체결한 계약에 따라 러시아의 해양연구용 선박을 베트남으로 이전하는 데에도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총리의 이번 베트남 방문은 올해 양국이 수교 75주년을 맞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가는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베트남 언론은 전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일제히 규탄했습니다.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는 14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인지했다면서 한국, 일본은 물론 다른 지역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긴밀하게 협력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이 같은 행동을 규탄하며 북한의 더 이상의 불법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들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최상목 한국 대통령 권한대행도 이날 오전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북한의 이번 SRBM 발사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결의 위반이라면서 우리 정부는 굳건한 안보 태세와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더욱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도 북한이 발사한 SRBM들이 일본 영토나 배타적 경제 수역에 떨어진 것으로 확인되진 않았다면서도 북한의 이 같은 행동이 일본 영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14일 오전 9시 30분경 북한 자강도 강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SRBM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 6일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8일 만이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을 약 한 주 앞두고 이루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파병됐던 북한군이 높은 숙련도를 갖추고 있다고 주요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어제 복수의 우크라이나 군인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야로슬라우 체프르니 우크라이나 육군 대변인은 인터뷰에서 그들은 젊고 의욕이 넘치며 신체적으로 건장하고 용감하다며 북한군이 보병으로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군 제80공수여단 소속인 한 군인도 북한군 병력들이 소화기 운용에 매우 숙달돼 있으며 이를 통해 놀라운 숫자의 우크라이나 드론을 격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했던 러시아 용병기업 바그너그룹 병력들은 이들 북한군 병력에 비하면 그저 어린아이들 수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도 이날 우크라이나군 보병 장교를 인용한 보도에서 북한군이 전선에 도착하면서 상황이 크게 악화됐으며 전투는 더욱 격화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의 전선을 집단적으로 압박하면서 약점을 찾아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보도 내용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사망자가 300여 명으로 늘어나는 등 최근 대규모 사상자가 나오고 있는 원인에 대해 한국 정보 당국 등이 현대전 이해 부족 등 북한군의 전술적 미숙을 지적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을 조속히 가지기를 원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미국 언론 뉴스맥스와의 인터뷰에서 2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끝내기 위한 전략을 묻는 질문에 전략은 하나뿐이며 이는 푸틴에게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푸틴 대통령이 자신과 만나고 싶어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 나는 매우 속히 푸틴 대통령을 만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정책을 비판해왔으며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 등 외교적 해법을 통해 전쟁을 끝내겠다고 공언해왔습니다. 한편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현재로서는 논평이 필요한 새로운 내용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크렘린궁은 트럼프 당선인이 20일 취임한 뒤 정상회의를 갖는 데 있어서 열려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14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영규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8일 만에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연이어 도발에 나서는 양상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러시아 파병 북한군이 비교적 잘 훈련된 유능한 보병 병력으로 우크라이나군의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로 인해 이번 전쟁이 더 어려워졌다는 사실도 강조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한일 3자 협력 구축을 지난 4년간의 주요 외교적 성과로 꼽은 가운데 미국의 한 전문가는 새로 들어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혼란 상태에 빠진 한국 정부와 협력하는 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26도에서 영하 5도, 최고기온은 영하 17도에서 영상 2도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에서 2.5m, 서해 앞바다 1에서 2m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8일 만에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연이어 도발에 나서는 양상인데요. 서울의 김환영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환영 기자.
네, 서울입니다.
북한이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군요.
그렇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14일 오전 9시 30분께 북한 자강도 강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발을 포착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은 250여 킬로미터를 비행한 후 동해상에 탄착했습니다. 북한이 SRBM 표적으로서는 함경북도 길쭉은 앞바다의 무인도 알섬 방향으로 날아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합참은 미한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왔고 발사 시 즉각 탐지에 투적했다며 또한 미국, 일본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고 세부 재원은 종합적으로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군은 현 안보 상황에서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굳건한 미한 연합 방위 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떤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한 직후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 주재로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소집해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 기종에 대해서는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까?
한국 군 당국은 이번 미사일이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 계열 탄도미사일은 아닐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SRBM보다 사거리가 짧은 근거리 탄도미사일 등 전술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옥 박사는 이번 미사일이 보여준 사거리는 초대형 방사포보다는 짧다며 북한의 CRBM인 화성 11 라형의 개량형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북한이 이번 미사일을 쏜 배경에 대해서는 어떤 분석이 나옵니까?
북한의 이번 발사는 올 들어 두 번째 미사일 도발입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6일 고체연료 추진체계를 적용한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은 오는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북한이 존재감 과시 차원에서 연이은 도발에 나서고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주한미군이 있죠?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민들이 꽤 많잖아요. 단거리도 미국에 당연히 위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점으로 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일주일 전이고 비록 단거리라 하더라도 한미연합방위체제에 대한 도전과 위협이 되잖아요. 그런 뜻으로 일단 존재감과 또 어떤 압박감을 높이기 위한 그런 의도가 섞여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SRBM 발사를 대비 메시지로 보기엔 약하다며 무기체계의 성능 개량 시험 또는 실전훈련 성격이 강해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일각에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8월 전방에 배치하겠다고 발표한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 이동식 발사대 250대의 기동력에 기동력과 화력을 검증하는 사격을 실시했을 거란 분석도 제기됩니다.
이번에 미사일이 발사된 지역인 강계, 이 북한이 이전에도 미사일을 쏜 것인가요? 좀 다소 생소한 지명인 것 같은데요.
한국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이 강계 일대에서 미사일을 발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강도에서 발사된 건 지난 2022년 10월 이후 2년 3개월 만입니다. 북한은 당시 무평리라는 곳에서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을 일본 쪽으로 발사한 바 있습니다. 자강도는 북한의 미사일 생산 기지와 각종 군수 공장이 밀집한 지역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엔 대규모 홍수가 발생해 자강도 성강군 광명리 지역에서만 200채가 넘는 마을 전체가 폭우에 휩쓸려 사라지는 등큰 피해를 봤던 곳입니다. 한국통일부는 당시 평안북도와 양강도보다 자강도 지역의 피해가 컸을 것으로 평가한 바 있는데, 이번 미사일 발사가 수해 피해 복구 상황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양욱 박사입니다.
자강도 지역에서 간만에 발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강도 지역의 미사일 생산 시설들이 이제 그 수해에서 전부 복구가 되어서 정상적인 생산이 가능하다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군사분계선에서 멀리 떨어진 자강도에서 사거리가 짧은 대남 위협용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됩니다. 북한은 군사분계선 가까이의 단거리 미사일을, 그리고 자강도나 양강도처럼 중국과 국경을 접한 지역엔 중장거리 미사일을 배치해 운용해 왔기 때문입니다.
김 기자, 이번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를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과 연관 지은 분석도 있다고요?
네, 조한범 박사는 러우 전쟁에 파병된 북한 병사들의 대규모 사상 소식이 국제사회 이슈가 되면서 북한이 수세에 몰리는 상황이라며, 이번 미사일 발사가 러우 전쟁으로부터 시선을 분산시키면서 북한군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려는 의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상보다 더 많은 희생, 그다음에 예상보다 전투력을 못 보여주고 있다. 그다음에 잡힌 포로 두 명은 정찰총국이라고 그러면 가장 전투력이 높은 부대거든요. 정찰총국까지 갔는데도 괴멸적인 타격을 입었다면 인민군으로서는 사실 체면이 상당히 손상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의 무력 시위, 본인들의 존재감 과시 이런 걸 북한군이 선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일각에선 러시아 등 해외 수출을 위한 시험 발사일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양욱 박사는 러우 전쟁 참전한 북한 병사들이 처한 참혹한 상황 속에서도 러시아에 대한 무기 수출을 지속하겠다는 메시지를 발신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한일 3자 협력 구축을 지난 4년간 주요 외교적 성과로 꼽았습니다. 무력을 과시하면서 러시아와 더욱 밀착하는 북한을 억제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13일 미국, 일본, 한국 간 최초의 3자 파트너십 구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 이는 거의 없었다면서 미한일 협력을 재임 중 주요 외교적 진전으로 평가했습니다.
Look at the Indo-Pacific. We made partnerships stronger and created new partnerships to challenge China's aggressive behavior and to rebalance.
퇴임을 일주일 앞둔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미국 국무부에서 연설을 통해 인도태평양에서 중국의 공격적인 행동에 맞서고 역내 힘의 균형을 재조정하기 위해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새롭게 구축했다면서 미한일 협력 체계 구축을 예로 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일본, 필리핀 등 태평양 연안 국가들과도 안보와 번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고 호주, 영국과의 3자 방위 조약인 오커스와 일본, 호주, 인도와 함께하는 4자 안보 협력체 쿼드 협력 단계도 한 단계 더 발전시켰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우리는 외교력을 강화해 미국이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동맹국을 확보했다면서 미국은 우리 정부 덕분에 4년 전보다 훨씬 더 강력한 세계적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북한을 미국이 직면한 주요 위협 중 하나로 거론하면서 권위주의 국가 간 연대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Now major authoritarian states are aligning more closely with one another. Iran, Russia, China, North Korea. But that's more out of weakness than
현재
out of
러시아,
strength.
중국, 이란, 북한 등 주요 권위주의 국가들은 서로 더욱 긴밀하게 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서로 협력하는 것은 힘보다는 약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새 행정부가 출범하는 가운데 미국은 이들 국가들에 대해 4년 전보다 근본적으로 더 강력한 위치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국과의 장기적 경쟁에서 미국의 전략적 입지가 강화됐다면서 바이든 정부가 유리한 외교적 여건을 차기 행정부에 이양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나 아직도 우크라이나와 중동,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해결해야 할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을 또다시 거론했습니다.
Now make no mistake, there are serious challenges the United States must continue to deal with in Ukraine, in the Middle East, in the Indo-Pacific.
바이든 대통령은 군사적 위협을 가하며 러시아와 더욱 가까워지고 있는 북한을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홍해에서 선박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발사하며 미군을 향해 발포하는 후티 반군에 대한 압박도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몇 달, 몇 년 동안 새로운 도전이 분명히 등장할 것이라며 미국이 직면한 위협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지난 4년간의 외교 정책을 되돌아보면서 유럽과 아시아에서 미국의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America's alliances meanwhile have actually never been stronger in Europe and in Asia. NATO is bigger, more unified, and our allies are stepping up to pay.
설리번 보좌관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더 커지고 단합됐으며 우리의 동맹국들은 공정한 분담금을 지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아시아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더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구축하고 결집시킨 동맹의 단합과 미국이 주도한 대규모 노력 덕분에 러시아의 잔인한 침략으로부터 우크라이나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군사적 역량을 두 지역의 동맹들이 제공할 수 있었다고 자평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그러나 동시에 세계는 현재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북한은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오랫동안 동일한 위협으로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Now there are serious and ongoing challenges in the world. The Houthis continue to represent a clear and present danger. ISIS is trying to use the fall of Assad to regenerate.
또한 중국의 사이버 공격과 후티 반군, 이슬람 국가가 제기하는 위협도 함께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러한 도전에 대응할 역량과 수단, 그리고 우방과 동맹국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러시아 파병 북한군이 비교적 잘 훈련된 유능한 보병 병력으로 우크라이나군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로 인해 이번 전쟁이 더 어려워졌다는 사실도 강조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에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보병 중심으로 편성돼 있으며 모든 면에서 그들은 능력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I won't go into specific intelligence other than to say, you know, all indications are that these are relatively well-disciplined, competent.
라이더 대변인은 이날 파병 북한군의 역량에 대한 질문에 구체적인 정보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지만 모든 정황상 그들은 비교적 잘 훈련되고 유능한 병력이라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전장에서 보고 있는 것은 그들이 분명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군은 전선을 잘 지키고 있지만 이것은 매우 힘든 싸움이고 우리는 러시아가 점진적으로 성과를 내는 것을 목격했다고 라이더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쿠르스크 지역의 많은 부분을 탈환하면서 북한군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았는가라는 질문에는 즉답 대신 러시아가 12,000명의 북한군을 전장에 투입한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이처럼 상당한 규모가 우크라이나군의 전투를 훨씬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분명하다고 답했습니다.
As evidenced by the fact that Russia was able to introduce 12,000 DPRK forces onto the battlefield, I mean that's certainly a significant.
다만 우크라이나군은 계속 싸우고 있고 전선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전선에서 스스로를 방어하는 데 필요한 것을 갖출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데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라이더 대변인은 북한군의 추가 파병 정황에 대해선 아는 게 없고 계속 상황을 주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북한군 사상자 규모와 관련해선 전장에서 1,000명 이상의 북한군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것 외에는 구체적인 수는 알지 못한다며 일부 고위 장교를 포함해 다양한 계급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이상의 구체적인 정보는 없다고 라이더 대변인은 확인했습니다. 한편 라이더 대변인은 우크라이나군이 생포한 북한군 병사 2명에 대한 미국의 접촉 시도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또 북한군 포로를 우크라이나군 포로와 맞교환하자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제안과 관련해서도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물어볼 사안이라며 답변을 피했습니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11일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북한 병사 2명이 부상을 입은 상태로 생포돼 우크라이나 보안국에 신문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보안국이 공개한 동영상에는 각각 턱과 손에 붕대를 감은 채 이들 병사가 우크라이나 당국자의 질문에 답변을 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뷰이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2기 출범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 등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겹치면서 단기적으로 미한 동맹 관계에서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미국은 북한과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 더 많은 요구를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클 오헨런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13일 BOA에 한국의 윤 대통령 탄핵 사태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맞물린 지금이 지미 카터 이후 동맹의 가장 불안정한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오헨런 선임 연구원은 만약 윤 대통령이 파면되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를 추진해온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양국의 정치가 불안정하고 트럼프와 한국 민주당 진영 내 일부에 동맹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 만큼 특히 초기 몇 달은 상당히 험난한 여정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앤드류어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 석좌는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큰 그림에서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미한 동맹이 안정적이지만 단기적으로는 한국의 정치적 위기로 인해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진단했습니다.
So again, big picture, long term, I still think there's stability in the lines. But in the short term, there is this period of uncertainty.
여석자는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양당 모두 미국과 협력하고 강력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한다면서도 하지만 민주당은 대중관계에 있어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과는 조금 다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강경책을 취한다면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며 민주당 정권과 대중정책에서 갈등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민주당도 미국과 동맹을 유지하는 선에서 가능한 한 협력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이날 BOA에 윤 대통령의 실패한 계엄 선포로 진보적인 야당이 차기 대선에서 정권을 잡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그 결과 방위비 분담, 북한, 일본과의 협력, 대러 정책, 무역, 중국, 심지어 동맹 자체 등 여러 문제에서 양국이 의견 충돌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와 새로운 한국 정부 간의 이념적, 정치적 성향 차이가 매우 클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견을 관리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확실한 것은 새로 들어설 미국 정부는 주한미군 지원을 위해 한국에 더 큰 기여를 요구하고 북한과 중국의 도전에 대해 더 강력한 동맹의 대응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차기 트럼프 행정부는 주한미군 감축이나 역할 변경을 위협해 한국을 압박할 수 있다면서 분명한 건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과 관계를 맺는 방식이 더욱 거래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차기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처럼 미한 동맹의 전통적인 가치나 원칙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차석 대표는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한국은 이미 10억 달러에 달하는 비용을 분담하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국내 총생산의 더 많은 비율을 지출하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한국뿐 아니라 모든 동맹과 파트너에 더 많은 비용 분담을 요구하겠지만 주한미군 병력 수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I think it's likely that the Trump administration will focus on the SMA.
여석자도 차기 트럼프 행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할 가능성은 크지만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은 적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는 대중 강경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려면 특히 군사적 측면에서 미군이 영내에 주둔해야 한다면서 미국은 한반도를 제외하고는 아시아 대륙의 군대가 주둔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 mentioned the Trump administration possibly taking on a more hawkish stance towards China, but unable to do that, especially on the military front.
제임스 제프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의 부보좌관은 10일 워싱턴 톡에 출연해 한국과 미국의 조선업 협력은 트럼프 당선인이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제임스 전 부보좌관은 조선업은 미 해군이 중국과 경쟁하는 데 있어 아주 큰 문제라며 한국은 조선업 분야에서 세계 최고 국가들 중 하나인 만큼 조선업 협력은 아주 훌륭한 아이디어이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hared shipbuilding, which is a huge problem for the U.S. Navy in trying to compete with China. President Trump put his finger on something very important.
여석자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미한일 3국 협력은 계속되겠지만 속도와 열의는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여석자는 더 큰 문제는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라면서 3국 관계가 끝날 것이라고 생각지는 않지만 협력 수준과 새로운 조치나 협력 분야를 마련할 수 있는 역량이 둔화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일 양국 간 역사 문제와 관련해 관계가 악화하거나 반일 감정이 고조되면 미한일 삼국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설명입니다.
But it's inevitable that if bilateral relations between Japan and Korea sour, or if they cut, if there's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비핵화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며 하지만 미국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배제되는 코리아 패싱 우려와 관련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과거에도 그런 일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한국은 파트너이며 미국이 북한과 협상할 때는 한국에 완벽하게 투명했다면서 그런 우려는 근거가 없으며 미국은 이제까지도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한국에 항상 투명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Well, I just don't think that's going to happen. I don't think that we had Korea passing in the past. Certainly, I've been involved with the Republic of Korea.
디트라이 전 차석 대표는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핵물질 생산 중단을 요구하고 그 대가로 제재 해제와 안전 보장 등을 제시할 수 있다면서도 미국의 궁극적인 목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이며 미국은 그 정책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n regards to a deal, I could see the Trump administration saying North Korea.
한국 국가정보원은 이날 트럼프 당선인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단기간 내에 완전한 비핵화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핵 동결과 군축 같은 스몰 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북한의 미국과의 대화에 대한 핵심 입장은 급격히 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비핵화는 더 이상 대화와 양보의 주제가 아니며 북한은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길 원한다며 북한은 자신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수준의 군축 대화에 미국을 참여시키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여석자는 트럼프 행정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 등 더 큰 문제들을 우선 해결하려 할 것이라며 북한도 현재로서는 미국과의 협상에 관심이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임기 초반에 미북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지정학적 상황도 과거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 때와는 많이 달라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석자는 트럼프가 이 문제를 생각하고 있겠지만 어떤 교섭이나 협상이 가까운 시일 내에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해선 회의적이라면서도 만약 협상이 이루어진다면 작은 단계나 중간 단계, 핵 동결 등의 아이디어는 트럼프 행정부가 고려할 수 있는 선택지 중 하나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미국에 새로 들어설 트럼프 2기 행정부와 올해 출범한 제119대 미국 의회 사이의 역학 관계가 한반도 외교 안보 정책에 미칠 영향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의회 장악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 운영에 더 큰 재량권을 부여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김시영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먼저 새 행정부와 의회 관계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의회와 백악관 주도권을 공화당이 이제 주도하게 동시에 장악하게 된 점이죠.
네, 맞습니다. 공화당은 지난해 11월 선거 결과 상원의 경우 전체 100석 가운데 53석을 확보했죠. 다수당 지위를 다시 가져왔고 하원에서는 전체 435석 가운데 219석을 차지해 다수당 지위를 지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소속된 공화당이 입법부까지 사실상 장악하면서 트럼프 1기 행정부 초기와 유사한 상황이 재현된 건데요. 공화당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17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상하원 그리고 백악관까지 모두 장악한 바 있습니다.
네, 공화당이 의회와 백악관 주도권을 모두 잡으면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 운영에 힘이 좀 더 실리지 않겠습니까?
네, 공화당의 의회 장악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전반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네.
실제 과거에도 공화당이 의회와 백악관을 모두 장악했던 1기 행정부 첫 1년 동안 의회에선 대규모 감세법 등 공화당 정책의 우선순위에 있던 법안들이 무려 117건이나 통과됐고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됐습니다. 보수 성향의 연방법원 판사도 수백 명이 임명된 바 있고요. 이와 관련해 트로이 스탠거론 윌슨센터 한국센터장은 공화당이 하원과 상원을 모두 장악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정책 추진에 더 큰 재량권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고요. 공화당 의원들은 대통령의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대통령이 설정해놓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최소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President Trump has more leeway to pursue his preferred policy preferences.
그리고 스탠 거론 센터장은 특히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한과 협상에 나설 경우 의회 조치가 필요한 제재 해제 문제가 의회와의 협력 지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상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안보팀의 신속한 구성을 위해서 주요 지명자 인준에 지금 속도를 내고 있죠.
네, 맞습니다. 상원은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고유의 인준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 외교위원회, 군사위원회, 정보위원회는 각각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지명자, 피트 헥세스 국방장관 지명자, 그리고 존 랫클리프 중앙정보국 CIA 국장 지명자에 대한 인준 청문회를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취임 약 한 주 전부터 열며 인준 절차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네. 상원 인준을 통과하려면 과반인 최소 51표가 필요합니다. 인준에 필요한 직책은 주한 미 대사, 주한 미군 사령관,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 등 1,183석에 달합니다.
1,000개가 넘군요.
네.
네. 한편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공언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폐지, IRA 폐지가 공화당 의회 장악으로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죠, 지금.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주요 성과로 내세우고 있는 법안이기도 한데요. 2022년 공화당의 전원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시 의회를 장악하고 있던 민주당의 지지로 통과가 된 법입니다. 예.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IRA 폐지나 개정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은 한국 등 대미 투자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법이 수정돼서는 또 안 된다는 입장을 그렇군요. 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스탠 거론 센터장은 한국 등 IRA에 따른 대미 투자가 공화당 성향에 주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법 개정이 아닌 전면 폐지 또는 공화당 지역군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이 같은 조치를 추진한다면 공화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 한국에 따른 대미 투자가 뭐 공화당 지역군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건 뭐 흥미로운 상황인 것 같고요. 새 의회에서 한반도 외교 안보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의원들의 행보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무기 재배치를 주장해온 미국의 핵무기 재배치죠. 이를 주장해온 상원의원들이 핵심위원회를 이끌게 돼서 주목되고 있는데요. 상원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각각 임명된 공화당 제임스 리시 의원과 로저 위커 의원이 그렇습니다. 118대 의회에서 군사위 공화당 간사를 맡기도 했던 위커 의원은 지난해 5월 발표한 대규모 방위투자 계획에서 미국이 인태 지역 영내 새로운 핵 공유 협정과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를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제안한 바 있고요.
네.
상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를 역임한 리시 의원 역시 지난해 8월에 VOA에 중국, 러시아, 북한의 핵 역량 강화를 언급하면서 확장 억지력 강화를 위해 태평양 전구의 핵무기 재배치를 고려해야 하고 이 문제를 동맹국들과 논의하는 것이 금기시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제임스 리시 의원 같은 경우는 한국 등 동맹국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방위비 중액 여부에 대해서 지지 입장을 표명했던 그런 인사죠.
맞습니다. 리시 의원은 외교위 공화당 간사 시절 때부터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한국은 물론 나토 동맹국 방위비 중액에 정당성을 밝혀왔던 인물입니다. 지난해 10월에는 VOA에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동맹국들이 북한의 다양한 위협에 대한 방어 책임을 분담할 것으로 당연히 기대한다 이렇게 네. 말하면서 한국은 동맹에 대한 가장 심각한 위협을 억제하는 위험을 분담할 의지와 능력을 충분히 입증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리시 의원의 이런 견해와 맞물려 동맹국 방위비 분담 증대에 대한 공화당 내 지지가 증가하고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이 같은 동맹국 방위비 압박에 큰 힘이 실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하원에서는 마이클 맥콜 외교위원장의 후임으로 브라이언 마스트 의원이 임명이 됐죠.
그렇습니다. 한반도와 관련해 공화당 마스트 의원의 구체적인 입장은 아직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다만 2022년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당시에 성명을 통해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응을 나약하다고 비판했고 강력한 대북 제재와 힘을 통한 평화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네.
리시 의원, 위커 의원 그리고 하원 군사위원장직을 유지하게 된 마이클 로저스 하원 의원은 미국의 적극적인 대외 개입을 지지하는 전통적 공화당 주류파로 분류됩니다. 반면 마스터 의원은 이스라엘에 대한 강력한 지원을 지지하면서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 재정 지원에는 회의적인 트럼프 당선인의 외교 기조를 따르는 인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공화당이 의회와 백악관을 모두 장악했다고 해서 당 기조에 맞는 정책을 거침없이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공화당이 의석수 차원에서 근소한 차이로 다수당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특히 하원의 경우에는 공화당은 맷 게이츠 전 하원의원의 사임으로 전체 434석 하원에서 법안 통과에 필요한 최소 218석보다 단 한 석 많은 219석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하원 다수당으로서는 지난 1931년 이후에 가장 적은 의석이라고 이렇게 보고들 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특히 하원은 매우 근소한 차로 양당 의석수가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 성사시키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The only thing that I can see happening is that it's going to be much more difficult to get anything done.
네, 킹 전 특사는 그러면서 초당적 지지를 받는 사안인 북한 인권법의 재승인 법안 같은 경우에도 하원의 이 같은 의석 구조 때문에 처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시영 기자로부터 미국의 새 의회와 행정부 간의 역학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북한 문제를 매우 진지하게 다루고 있다고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 우선주의 정책연구소 부소장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1기 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비서실장을 지낸 플라이츠 부소장은 13일 VOA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북한이 조속히 미국과 진지한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 정부가 혼란 상태에 빠진 한국 정부와 협력하는 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플라이츠 부소장을 인터뷰했습니다.
플라이츠 부소장님, 한국과 다른 동맹국들이 마가, 즉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식 외교에 대해 어떤 점을 알아야 할까요?
I know that some critics of President Trump have said his approach to national security and foreign policy is isolationist.
트럼프 당선인의 국가 안보 및 외교 정책 접근 방식이 고립주의적이거나 미국 혼자 방식이라고 일부 비평가들은 말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첫 번째 임기 동안 강력한 외교 정책을 펼쳤고 두 번째 임기 동안에도 매우 광범위하고 적극적인 외교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그런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리처드 그레넬이 북한 업무를 포함한 특수 임무 담당 대사로 지명된 것에 기대가 큽니다.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죠. 또 미국과 한국, 일본 사이에 강력한 관계가 형성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매우 강경한 정책이 나올 겁니다. 또 미국과 한국의 관계를 개선하고 역내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고안된 정책들도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플라이츠 부소장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유세 기간 동안 여러 번 김정은 위원장과 잘 지낸다며 친분을 강조했는데요. 여전히 김정은과의 개인 외교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정말로 북한 비핵화를 추구하는 걸까요? 단지 머릿기사에 나르는 걸까요?
Well, speaking for myself, I believe that President Trump views his personal diplomacy with Kim Jong-un as a major success.
트럼프 당선인이 김정은과의 개인적인 외교를 첫 임기 동안의 주요 성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상호작용으로 북한과의 긴장이 크게 완화됐기 때문입니다. 2018년 9월 이후로 북한의 핵실험은 없었고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는 2022년까지 중단되는 등 긴장이 상당히 완화됐었습니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지만 해결의 길로 나아가게 했죠. 트럼프 당선인이 몇 가지 조건을 제시하며 다시 그런 외교를 재개하고 싶어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북 외교는 트럼프 1기 정부가 진지하게 추진한 정책이었습니다. 그저 머릿기사를 장식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는 비평가들에겐 이전에 미국 대통령들은 북한과 일시적 합의만 맺었을 뿐 긴장 완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저는 2025년에는 빠른 진전을 내서 적어도 그레넬 대사와 북한 간에 나아가 트럼프 당선인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외교가 재개되길 바랍니다.
플라이츠 부소장님, 그레넬 대사를 거듭 언급하셨는데요. 미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한 노력을 주도할까요?
You know, I don't know, but I will say that Trump naming a close and trusted foreign policy advisor to deal with North Korea sends a powerful message.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북한을 상대할 외교 정책 고문으로 신뢰할 수 있는 가까운 사람을 임명했다는 사실은 이 문제를 얼마나 진지하게 다루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정부도 이를 인식하고 최대한 빨리 그레넬 대사를 받아들여 진지한 협상을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플라이츠 부소장님, 트럼프 2기 고위직 내정자들의 면면을 보면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지명자는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해왔고 마이크 왈츠 국가안보 보좌관 지명자도 2022년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을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외교 핵심 참모들이 대북 강경 입장을 취한다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개인 외교를 추진할 수 있을까요?
I think there's been understandable criticism, heavy criticism of North Korea over the last few years because there's been such a surge in its missile program and there's been advances in
지난 몇 년 동안 북한에 대한 비판이 많았던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이 급진전하고 핵실험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핵 프로그램이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치인들이 임명되기 전에 어떤 말을 했든 트럼프가 대통령이고 그들은 대통령의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미국 우선주의에 따른 미국 국가안보의 우선순위는 전쟁이라는 도구를 사용하기 전에 다른 도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북한을 공격하는 강경한 전략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제재를 살펴볼 것입니다.
플라이츠 부소장님, 국내의 정치적 혼란이 한국이 트럼프 당선인과 조기에 관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현안을 조율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I think what's happened in South Korea is very sad. I'm a big fan of President Yoon. I was looking forward to him building a productive relationship with President Trump. I understand he was working on his golf game, so he.
한국에서 일어난 일을 매우 슬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윤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인과 생산적인 관계를 구축하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함께 골프를 치기 위해 연습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어렵고 복잡합니다.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지역 안보와 세계 안보에 좋지 않다고 봅니다. 트럼프 정부가 솔직히 혼란 상태에 빠진 한국 정부와 협력하는 것도 어려울 것입니다.
플라이츠 부소장님, 이시바 일본 총리는 취임 직후 트럼프 당선인과 만날 예정인데요. 이렇게 정상회담을 빨리 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I think it's very important, and I've been telling people on this channel, and I was in South Korea over the summer, and I told a number of South Korean.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앞서 VOA에서도 이 점을 강조했고, 또 제가 지난 여름 한국을 방문했을 때에도 한국 당국자들에게 윤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가능한 한 빨리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가능하면 미국 대선 전에 말이죠. 한국 관리들이 트럼프 당선인을 만나서 미한 양국의 현안과 한국의 관심사에 대해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양국의 실질적인 위협인 중국에 함께 대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고요.
플라이츠 부소장님, 윤석열 정부는 독자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고 중국에 맞선 것으로 미국 언론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진보적인 한국 야당은 여당으로부터 친중파라는 비판을 받고 있죠. 한국에서 어떤 진영이 정권을 잡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 트럼프 정부의 딜레마를 줄까요?
It does. As I said before, this chaos is not good for South Korea or regional security, global security. Or U.S.-South Korean relations, and it plays into the hands.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혼란은 한국과 지역 안보, 글로벌 안보, 미한 관계에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국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죠. 중국은 한국 정부에 혼란이 생기는 것을 기뻐합니다. 우리는 강력하고 통일된 한국 정부가 필요합니다. 한국의 정치적 문제들이 매우 빠르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앞서 진보 성향의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추진했는데요. 당시 한국의 이러한 접근 방식에 대해 트럼프 정부는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Look, I like President Moon and he had a good relationship with President Trump, but there was a perception by the Trump administration that Moon was too willing.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좋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1기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과 너무 쉽게 거래를 하려 한다고 인식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 트럼프 정부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했죠. 당시 한국 정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한국 정부가 하기 어려운 일을 추진해야 했죠. 저는 윤 대통령이 가장 좋은 접근 방식을 취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한국 정부가 중국과 북한에 관해 같은 접근 방식을 계속 유지하길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에 강경한 반면 진보 정부들은 역사적으로 대북 관여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윤 정부의 대북 접근법은 트럼프 당선인의 개인 외교와 간극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진보 정부의 대북 접근법이 더 잘 맞는 거 아닐까요?
I think the belief was the approach of Moon and his political supporters were too willing to reach an accommodation with North Korea.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정치적 지지자들이 북한과 타협을 위해 너무 쉽게 양보하려 해서 한국이나 지역 안보, 세계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더 나은 접근 방식을 취했습니다. 북한과 거래를 하고자 했지만 핵과 미사일 등 북한에 대한 주요 우려사항을 해결하지 못하는 양보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합의를 너무 간절히 원하는 나머지 위험한 양보를 하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한 사이에 때때로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플라이츠 부소장님, 마크 에스퍼 전 국방장관은 회고록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됐다면 주한미군 철수를 계속 추진했을 것이며 자신에게 주한미군 철수를 수차례 압박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2기 정부에서도 주한미군 철수가 추진될까요? 바이든 정부 임기 종료 직전에 체결된 방위비 분담금을 다시 협상하게 될까요?
Well, Mark Esper is only briefly Secretary of Defense. He was fired by Trump. He's not credible, so I don't take any analysis he has of this situation seriously. There's no talk of pulling.
마크 에스퍼는 잠깐 국방부 장관직을 맡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해임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상황에 대한 그의 어떠한 분석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하에서는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정과 한국의 국방비 지출, 미군 주둔 비용 관련 지출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1기 행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이견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방국 차원에서 논의될 것이고 해결될 것입니다. 미한 모두 양국이 직면한 실제 안보 위협을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 우선주의 정책 연구소 부소장으로부터 트럼프 2기 정부 하에서의 미한 동맹 관계와 대북 정책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북한 개성공단에서 대규모 제설 작업 흔적이 포착됐습니다. 주요 도로와 공장 부지에서 눈이 깨끗이 치워진 것인데 개성공단에 대한 무단 가동 정황으로 해석됩니다. 함재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성공단을 촬영한 8일자 위성사진에선 최근 내린 폭설로 하얗게 변한 개성공단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기상청 등에 따르면 개성 일대에는 5일부터 다음 날까지 눈이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곳곳에도 눈이 쌓인 것입니다. 그런데 개성공단 눈밖 곳곳에 회색빛의 아스팔트 길이 드러나 있습니다. 또 공장 앞 공터와 도로에서 공단으로 이어지는 진입로도 하얀색 대신 어두운 색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공장이 세워지지 않은 빈 공터나 건물 옥상, 텃밭 등에 여전히 눈이 쌓여 있는 점과는 대조를 이룹니다. 이는 도로와 공터, 진입로 등에서 제설 작업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눈은 사실상 개성공단 내 모든 공장 부지에서 다 치워졌습니다. 또 북한이 지난해 중반 신축한 개성공단 내 건물도 진입로와 바로 앞 공터가 하얀색이 아닌 회색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한 제설 작업의 결과입니다. 개성공단 내 제설 작업은 개성공단이 가동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 공단 내 부지와 도로 여러 곳에 눈을 치우기 위해 적지 않은 인원도 동원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과거 개성공단 가동 조짐이 확연히 드러나지 않았던 2017년과 2018년엔 공장 건물 공터와 도로에 눈이 덮인 채 수일간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가동 정황이 사실상 분명해진 지난해부터는 유독 도로와 공장 부지에 눈이 치워진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개성공단의 무단 가동 정황도 더욱 뚜렷해진 것입니다. BOE는 북한 당국이 개성공단을 무단으로 가동하는 정황을 여러 차례 보도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개성공단 내 공장 부지 두 곳에는 가로 30m, 세로 약 15m 크기의 하얀색 물체가 등장했으며 비슷한 시점 개성공단 내 버스 차고지에선 버스 수십 대가 추가로 사라졌습니다. 또 작년 9월엔 북한이 개성공단 도로에서 횡단보도 21곳을 새롭게 도색하는 등 도로 재정비 작업을 진행한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이와 더불어 개성공단 내 여러 공장에서 용도를 알 수 없는 여러 물체가 등장했다 사라지는 모습이 관측되고 공터의 수풀이 정리되거나 각종 건축 폐기물이 처리된 정황도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지난 2005년 남북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가동을 시작한 개성공단은 지난 2016년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이유로 한국 정부에 의해 폐쇄됐습니다. 이후 북한은 한국 측 자산을 동결하고 2020년에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앞서 한국통일부는 지난해 6월 북한의 한국 버스 무단 사용 정황과 관련한 BOE의 질의에 버스를 포함한 북한의 불법적 재산권 침해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라며 법적 조치를 포함해 북한의 불법적 행태에 대한 조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뉴스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영하 26도에서 영하 5도, 최고 기온은 영하 17도에서 영상 2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에서 2.5m, 서해 앞바다 1에서 2m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평양 최저 영하 11도, 최고 영하 3도. 안주 최저 영하 14도, 최고 영하 4도. 남포, 오후에 구름 많아집니다. 최저 영하 8도, 최고 영하 3도. 평안북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신의주, 최저 영하 11도, 최고 영하 2도. 수풍, 최저 영하 14도, 최고 영하 4도. 강계, 오전에는 흐립니다. 최저 영하 18도, 최고 영하 4도. 황해남북도 경기도 지역, 대체로 맑지만 일부 지역은 구름 많거나 흐려집니다. 해주, 최저 영하 7도, 최고 영하 1도. 용연,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에 흐려집니다. 최저 영하 7도, 최고 영하 1도. 개성, 하루 종일 맑습니다. 최저 영하 9도, 최고 영하 1도. 사리원, 오후에 구름 많아집니다. 최저 영하 9도, 최고 영하 2도. 신계, 하루 종일 맑습니다. 최저 영하 11도, 최고 영하 3도.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대체로 맑습니다. 함흥, 최저 영하 11도, 최고 영상 1도. 장진,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에 맑아집니다. 최저 영하 22도, 최고 영하 12도. 해산, 흐리고 구름 많습니다. 최저 영하 21도, 최고 영하 10도. 원산, 평강, 맑겠습니다. 원산, 최저 영하 7도, 최고 0도. 평강, 최저 영하 15도, 최고 영하 5도. 함경북도 대체로 맑습니다. 청진, 최저 영하 9도, 최고 영하 2도. 선봉 최저 영하 11도, 최고 영하 4도. 삼지연은 하루 종일 구름 많습니다. 최저 영하 26도, 최고 영하 17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앞바다는 맑겠습니다. 먼바다는 구름 많고 한때 비나 눈 옵니다. 물결은 앞바다 하루 종일 1에서 2.5m이고요. 먼바다는 하루 종일 2에서 4m 일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많습니다. 앞바다 물결은 오전에 오후 모두 1에서 2m, 먼바다는 오전 1에서 2.5m, 오후에는 1에서 3m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에서 전통 설날인 춘절을 맞아 중국 내 인구 대이동이 시작됐습니다. 중국에서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이어지는 춘제 연휴 기간 동안 고향을 찾는 이들을 위해 14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철도, 도로 등의 교통량이 급증하는 이른바 춘윈이 시작됐습니다. 중국 당국은 연인원 90억 명이 중국 내에서 여행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해의 수치인 84억 건보다 증가한 것입니다. 이 가운데 차량을 이용한 이동이 27억 72억 건으로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열차와 항공편을 이용한 여행이 그 뒤를 이을 것으로 교통당국은 예상했습니다. 또한 춘인 첫날인 14일 중국 내 총 여행객 수는 차량 편 이용객이 1억 5,952만 건, 철도 이용객이 1,030만 건, 항공편 204만 건, 선박편 53만 건 등 총 1억 7,239만 건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춘인 기간 동안 중국 내 인구 대이동은 세계 최대 규모의 연이동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앞서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 유네스코는 지난달 중국 춘절을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한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을 조속히 가지길 원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미국 언론 뉴스맥스와의 인터뷰에서 2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끝내기 위한 전략을 묻는 질문에 전략은 하나뿐이며 이는 푸틴에게 달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푸틴 대통령이 자신과 만나고 싶어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 나는 매우 속히 푸틴 대통령을 만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정책을 비판해왔으며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 등 외교적 해법을 통해 전쟁을 끝내겠다고 공언해왔습니다. 한편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현재로서는 논평이 필요한 새로운 내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크렘린궁은 트럼프 당선인이 20일 취임식을 가진 뒤 정상회의를 갖는 데 열려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1년 넘게 전쟁을 이끌어온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휴전협상 타결이 가까워졌다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국무부에서 행한 연설에서 자신이 몇 달 전 구체적으로 제시했던 휴전안이 마침내 결실을 볼 지점에 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자지구에서의 군사행위 중단과 함께 하마스가 지난해 10월 이스라엘 남부 기습 침공으로 붙잡아간 240명가량의 인질 중 아직 풀려나지 못한 이들에 대한 석방을 위해 강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금주 내로 휴전협상이 타결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로이터통신은 오늘 보도에서 카타르 도하에서 양측과 중재국 대표들이 만나 휴전 관련 세부 사항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휴전협상이 관련된 팔레스타인 소식통을 인용해 모든 것이 잘 풀리면 이르면 화요일 협상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휴전협상 관련 세부 이행사항과 관련해서는 첫 단계로 하마스가 억류 중인 98명가량의 인질 중 33명을 석방하고 이스라엘에 수감 중인 1,000명 규모의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을 풀어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군 항공기들이 14일 타이완 인근에 대거 출연했다고 타이완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오늘 오전 8시 20분부터 젠-16 전투기, KJ-500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등을 포함한 중국군 항공기 22대가 포착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 19대는 타이완 해협 중간선을 넘어 타이완 북부와 중부, 남서부 그리고 동부의 방공식별 구역에 진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간선은 양국 간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한 비공식 경계선이며 영공 경계로부터 일정 거리에 설정하는 방공식별 구역은 해당국이 항공기의 식별 및 통제 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이날 별개의 보도자료에서 전날 오전 6시부터 24시간 사이 타이완 인근에서 중국군 항공기들과 함께 함정 4척도 포착했다고 전했습니다. 타이완군은 상황을 주시하면서 공군기와 해군 함정, 연안 미사일 체계에 중국군의 관련 활동에 대한 대응을 지시했다고 타이완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타이완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 중국은 타이완 인근에서 이 같은 군사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서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곳곳을 덮친 산불로 인한 사망자를 애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성명에서 로스앤젤레스 곳곳에서 일어난 산불로 24명의 무고한 영혼을 잃은 데 대해 가슴이 아프다면서 질과 나는 그들과 그들의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산불 진압을 위해 추가적인 연방 소방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히 대응하도록 관련 부처에 지시를 내렸다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우리 행정부가 생존자 지원에 집중하고 있으며 앞으로 돌풍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긴급 소방 지원을 위해 모든 수단을 계속해서 사용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1주 넘게 이어지고 있는 산불 사망자가 24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현지 시각 기준 오늘 새벽 4시부터 시속 120km에 달하는 돌풍이 예상됨에 따라 로스앤젤레스 소방당국은 산불 추가 확산 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490, 1151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7465, 9800,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575, 980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